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실제 저자가 동의하여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저작자라도 처벌받게 될까요? A책의 저자인 나자카시는 출판사로부터 곧 발행할 A책 개정판의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A책을 쓰지 않은 유명인 B씨, C씨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며칠 후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자카 씨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늘 받았던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자카 씨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저자인 본인이 동의하면 허위로 작가 이름을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출판사의 제안을 승낙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말했는데요. 이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본인이 실제 저자로서 허위로 공저자를 표시하는 데 동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될까요? 참조.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의견 1. 손지혜. 저자인 나자카 씨가 동의하고 본인의 책에 공저자를 추가하여 표시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책도 아니고 본인의 책에 이름을 추가하는 걸 허락한 것이니 공저자가 문제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실제 저자가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견 2. 박로몬. 과연 저작권법이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저작물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해당 저작자의 사상이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허위 공저 표시에 가담하는 등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실제 저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박로몬. 과연 저작권법이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저작물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해당 저작자의 사상이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허위 공저 표시에 가담하는 등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실제 저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지적 재산권의 하나로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뿐만 아니라 논문, 기사,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이 최초에 부여될 때 어떠한 공시도 요청되지 않기 때문에 원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로 표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실제 저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저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판결로 연구 업적이 부족하였던 동료를 도와주기 위하여 공저자로 포함시켜 소속 기관의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그 목적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에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로 열고 대법원 2017년 10월 26일 선고 2016도 16031 판결 참조 가로 닫고 이러한 행동은 선의로 이루어졌겠지만 그 결과는 저작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실적평가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는 업무 방해죄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저작권자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준수의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실제 저자인 나작가 씨가 저작자 아닌 B 씨와 C 씨를 공저자로 표시하는 데 동의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나작가 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쏙쏙 상식백과 선풍기 날개에 어떻게 먼지가 쌓여 있을까? 참 이상합니다. 선풍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날개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전동기 축에 장치한 날개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입니다. 지속해서 회전함으로 먼지가 쌓일 틈이 없어 보이는데 작동하지 않는 동안에 붙었던 걸까요? 먼지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선풍기를 작동시키면 다 날아가 버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선풍기 날개의 먼지는 떨어지지도 않고 잘 붙어 있다는 게 의아합니다. 선풍기 날개에 어떻게 먼지가 쌓여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계층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경계층 이론은 독일의 물리학자 루트비 프란틀이 1904년 독일 하이델버그에서 개최한 국제수학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론으로 유체 역학과 항공 역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경계층의 개념부터 설명해 보면 공기는 변형이 쉽고 흐르는 성질을 가진 유체입니다. 모든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체가 다른 물체와 마찰하면 점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체인 고체 표면을 유체인 흐르는 공기는 고체 표면과의 마찰로 점성이 생기고 점성에 의해서 속도가 감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설명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도중에 고체 표면을 만나는 상황이고 유체 입자 아랫부분이 고체 표면과 마찰할 때 점성이 생기면서 붙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층은 물체 표면에서 유체 입자가 멀어질 때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즉 유체 입자와 고체 표면이 붙는 얇은 층을 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경계층 바깥은 비점성 영역으로 점성의 영향을 무시하는 완전 유체, 그러니까 점성이 전혀 없는 가상적인 이상 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붙을 수 있고 회전하는 선풍기 날개는 바깥쪽으로 가면서 측류에서 난류로 변합니다. 측류에서는 직선으로 흐르던 바람이 난류에서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고체 표면과 접촉을 더 잘함으로 날개의 바깥쪽에 먼지가 더 많이 쌓입니다. 소용돌이 침으로 더 잘 안 쌓일 거로 생각하겠으나 바람이 흐르는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면 측류에서나 난류에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경계층을 넘으면 먼지는 날개에 붙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선풍기 날개에 먼지를 덜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체 입자와 고체 표면의 마찰을 줄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날개에 왁스를 발라서 코팅해주는 건데 선풍기 날개는 금방 청소할 수 있으므로 여름 동안 잘 쓰다가 치우기 전에 청소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안경알 위에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올려놓았고 선풍기 바람을 쏴줬습니다. 휙 날아갈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안경알, 그러니까 고체 표면과 유체 입자가 형성한 경계층에 머리카락이 갇히면서 쉽게 날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무언가를 씻을 때 물로만 헹구는 경우가 많은데 물도 유체입니다. 따라서 물과 고체 표면이 형성한 경계층에 갇힌 미세한 이물질은 물로만 헹궈서는 쉽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물로만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흐르는 물에 놔두거나 수압이 강한 물을 이용해야 하므로 손을 씻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물리적인 힘을 가해줘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물궁이 과학 시리즈 중 발췌했습니다. 이상으로 쏙쏙 상식 100과를 마치겠습니다. 알짜배기 경제 팁. 치킨 가격이 오른다. 팜유 파동이 가져온 변화. 라면, 과자 등 식료품을 살 때 포장지를 살펴보면 원재료명에서 팜유 표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팜유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런 팜유 가격이 올라간다면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2022년 4월 28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 금지령을 내리며 팜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팜유 파동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용유 팜유. 팜유란 기름야자 나무 열매를 재료로 삶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초콜릿,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넓게는 화장품, 세제, 디젤, 치약, 샴푸, 립스틱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됩니다. 팜유는 고온에 강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해 그 활용성이 매우 높은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팜유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0.25헥타르 크기의 토지가 필요한데 이는 콩기름보다 8배, 카놀라유보다 5배 좁은 크기입니다. 즉 다른 식용유보다 좁은 땅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팜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팜유는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며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인 WWF는 팜유 수요량이 2025년에는 최대 4억 7천만 메트릭톤에 달하며 2020년에 비해 최대 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 메트릭톤은 중량 단위로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 단위입니다. 가로 닫고 국내에서도 팜유 소비량이 많은데요.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팜유 연간 소요량은 20여만 톤 수준으로 국내 식용유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2. 팜유 가격의 고공행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고 생활용품의 주요 원료인 만큼 전 세계가 팜유 가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가 더해지며 팜유 가격이 한동안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수입 팜유 가격은 1톤당 $1,453, 한화 약 184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바라기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 해바라기유를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체재인 팜유의 수요가 폭등했는데요. 국제시장에서의 팜유 가격이 오르자 세계 최대의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팜유 업체들은 수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자국 시장에서도 팜유 품귀 현상이 생기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 팜유를 쉽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팜유의 가격은 리터당 26,000루피아, 한화 약 2,234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팜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팜유 수출 금지 조치령을 내리고 가격이 리터당 14,000루피아, 한화 약 1,230원으로 내려갈 때까지 팜유와 그 파생 상품의 수출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팜유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는 팜유 가격이 폭등했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내수 시장에서의 식용유 폭등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폭등 당시 국내 팜유 업체들에게 보조금 지급, 즉 내수 시장 평균 수익률 17.4%를 약속하며 자국 내 시장에 충분한 팝류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보조금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 기대와는 다르게 팝류 업체가 내수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풀지 않았고, 이는 내수 시장의 팝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식용유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식품조달청의 계획 역시 발표만 있었을 뿐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넘버 3. 팝류 파동의 영향. 전 세계적인 팝류 대란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팝류의 56%가 인도네시아산인데요. 팝류의 절반 이상을 수출 금지령이 떨어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상황이었기에 정부에서 2022년 5월 18일 식용유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업계에서는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을 막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 ODM 기업 C사에서는 팝류로 만든 글리세린의 가격이 1930원으로 2021년보다 12.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자 생활용품 기업 L사에서는 16.6%에 달하는 영업이익 손실을 경험하며 제품 80여 개의 가격을 10%가량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치킨, 라면 등 팝류를 사용한 가공식품들의 가격도 잇따라 올랐습니다. 특히 치킨 업계에서는 밀가루 가격 상승 등 원부자재로 인해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팝류 파동이 더해지며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K사는 2021년 11월 최대 2,000원 가격을 인상했고, B사도 2022년 5월 2일부터 2,000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심리지수를 의식하며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원재료 확보를 위해 팝류 파동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팝류 파동의 영향으로 대체재인 다른 식용유 가격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정보서비스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O사의 콩기름 가격이 2021년에 비해 33.8%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용유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며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에서는 한시적으로 식용유 구매 제한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넘버 4. 팝류 파동 대응 전략. 결국 전 세계적인 식용유 물량 부족 현상, 국내 팝류 업계의 반발로 인해 팝류 파동은 2022년 5월 23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팝류 수출 재개에 나서며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가격도 17,200루피아에서 17,600루피아, 한화 약 1,496원에서 1,549원 수준까지 하락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내 식용유 수급 및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며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팝류 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산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2위 팝류 생산국 말레이시아에서는 팝류 파동을 기점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팝류에 대한 수출세를 인하하며 국제시장에 팝류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팝류 수출세를 8%에서 4%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당 안건은 2022년 6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제연합 유엔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가 세계로 곡물과 기름을 수출할 통로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등 팝류 파동을 불러일으킨 배경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팝류는 우리 생활에 깊이 녹아있는 소중한 원재료입니다. 전쟁과 수출 금지령으로 인해 생긴 팝류 파동으로 특정 국가의 문제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팝류뿐만 아니라 여러 원자재의 가격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세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은행 머니토크 시리즈 중 발췌했습니다.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 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소방서 소방안전강사 김광국입니다. 벌써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은 건강관리 못지않게 자동차 관리도 중요합니다. 빗길 운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졸음 운전, 또 장시간 야외 주차 시 차량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 관리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미리 체크하는 여름철 자동차 관리 방법, 이번 안전 소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타이어 점검으로 무더위 대비하기. 여름철은 올라간 기온과 뜨거워진 도로의 열로 인해 타이어의 내부 공기가 팽창합니다. 때문에 공기압을 적정보다 적게 넣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자동차 제조사가 정한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 시 마찰열 등으로 인해 팽창하는 공기압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름철에 공기압을 적게 넣으면 타이어의 접지면이 넓어지므로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어 파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과열 방지. 여름철 자동차 사고로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자동차 오버히트 현상입니다. 휴가철 장거리 주행을 하실 경우 장시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고 긴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뜨거운 햇빛과 차량 내부의 열기가 합쳐져서 엔진이 과열되며 오버히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도 오랜 주행을 하면 힘이 들듯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될 경우 중간중간 환기를 시켜주고 가급적 부드러운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뜨거운 엔진열을 식히는 냉각수도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죠? 셋째, 여름철 에어컨 청소는 필수.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여름, 그만큼 에어컨 관리도 중요한데요. 특히 감염병 위험이 큰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에어컨 필터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습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필터 표면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 각종 바이러스와 냄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6개월 또는 15,000km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장마철 대비 와이퍼 확인하기.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와이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비를 만났을 때 안정적인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와 차량 유리 상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통 물기가 잘 닦이지 않거나 유리에 남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을 때는 와이퍼의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와이퍼는 차종과 사이즈에 맞게 구입하여 트렁크에 미리 여분을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차량 관리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28도의 날씨에 차량을 외부 주차했을 시 1시간 만에 차량 내부 온도는 무려 60도가 됩니다. 차에 위험물이 있다면 뜨거운 열에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햇빛과 싸워야 하는 차량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차량 관리에 힘써 더운 여름 안전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 안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후기. 아침 저녁에는 봄 날씨 같기도 하다가 한낮에는 여름으로 바뀌는 변덕이 심한 6월입니다. 6월은 봄의 끝이라고 해야 할지 여름의 시작이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달이기는 하지만 따사로운 햇살에 온 들판과 산에 어여쁘게 핀 꽃을 보고 느끼며 아름다운 6월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등대 2022년 6월호를 마칩니다. 경기등대 소리 소식지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7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 2022년 6월호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Thank you.